교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을 들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 봉독해 드린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세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명칭이 적용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에 그리고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 머리에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할 때에 메시아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였으나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따먹게 되었을 때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최초의 메시아 예언, 즉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가운데 숨어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인간을 찾아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구원의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the original gospel 혹은 the first gospel, 첫 번째 최초의 근원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역사시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멸망과 저주와 진노 아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다, 여기에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직접 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직접 오셨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영광 가운데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벗어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벗어놓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좀 더 높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외출을 할 때는 머리도 빗고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갑니다. 왜냐? 내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여자의 몸에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자의 씨에서가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되 아담의 씨에서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이 원인이 되어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난 다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할 때에 가만히 끊어버리고 타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우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에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인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이 오실 메시아로 하여금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에게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의 근본 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마귀를 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되 마귀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상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상했는지 한글말에는 그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보면은 내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말은 슈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 예슈카 로시라는 말은 슈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뜨린다. 영어로 말하면 크러쉬라는 말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 추락을 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맷돌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맷돌이라는 말 아십니까? 맷돌질 해보셨습니까? 곡식을 넣으면 그걸 갈면 아주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영어에는 grind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아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사탄을 아주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한다. 그 말이 여자의 후손인 즉 성령으로 태어난 메시아는 내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린다는 말은 완전히 사탄을 아주 멸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탄이 멸하여야만 우리 인간이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메시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을 죽음을 가져오는 것인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없애하시겠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여기 없애한다는 말도 헬라 말에 보면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힘없게 만든다, make powerless 혹은 make ineffective, 효력이 없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벌들 있지 않습니까? 벌들이 한번 탁 쏘아가지고 침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은 그 벌이 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독사도 이빨에 있는 이빨을 빼버리면, 독이 없으면 그 뱀도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이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면 powerless, 힘이 없단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사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사탄의 권세인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사탄의 권한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가루가 되게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없애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의 권한인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포로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메시아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완전히 아주 부서뜨려서 이 힘이,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멸망과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은 놀라운 이런 예언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를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겠다는 예언. 그 말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가리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7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옷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저녁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또 치마가 부서뜨려집니다. 또 새 치마를 해입고 새 치마를 해입었으나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만들어 입혔다는 의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도 없고 죄를 없이할 수도 없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맥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주셔서 수양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면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은 스스로 가리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의 용서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가리울 수 없는 죄를 영원히 너희들을 가리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되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 마귀의 권세를 무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자기 아들이 그 죄값을 직접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들어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마는 이태리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태리에 가면은 아시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 아시시에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모든 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생을 겸손하게 가난하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속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의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좀 나도 그 고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통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영어로 번역한 기도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Lord Jesus Christ, I pray you to grant me two graces before I die. The first is that during my life, I may feel in my soul and in my body as much as possible that pain which you, dear Lord, sustained in the hour of your most bitter passion.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의 그 고통을 가능하면 나도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내가 좀 체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이 성 프란시스는 양손과 양발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자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피가 맺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프란시스와 같이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산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님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의 일가 친척 가족 중에도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 우리도 성 프란시스와 같이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도 성 프란시스와 같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